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4월 21일 목요일 언약 2 창세기 8장 21에서 9장 1절을 읽어보라.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은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이다. 인간의 공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생명을 보존하시기로 결심하셨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고 기록된 이 말은 현재의 지구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계절이 바뀌고 생명이 계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말하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본래의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기억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다. 창세기 9장 8에서 17절을 읽어보라.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언약의 증거는 또 다른 언약의 증거인 안식일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표현이 세 번 반복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앞서 주셨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드러낸다. 6일간의 창조 이야기와 평행을 이루는 앞부분의 내용에 이어 이 부분은 창조 이야기 가운데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을 다루는 부분과 평행을 이룬다. 본문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일곱 번 반복되는 것은 안식일을 떠오르게 한다.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무지개는 우주적 범위를 가지고 있고 온 세상에 그 영향을 미친다. 창조의 표징으로 주어진 안식일이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날인 것처럼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또한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 생명을 보존하시기로 결심하셨으며 그에 대한 증거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무지개를 통한 언약을 허락하셨다. 묵상. 언젠가 무지개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무지개가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음을 어떻게 보여주나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그렇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무지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무지개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겠습니다. 적용. 지금 이 순간 무지개 언약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로 결심해 보세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의 표징인 무지개. 구름에 걸린 이 상징은 모든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굳게 할 것인 바. 이는 이 무지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징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사 세상을 홍수로 멸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을 당신의 자비로 두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에 걸린 무지개를 보실 때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살아남는 이들 70일. 이 땅에 생명을 보존하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제가 살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죄를 없이 하실 그날 하나님 곁에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아직 꺼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은 색깔을 칠하고 그 위에 또 다른 검은 색깔로 덧칠한 것처럼 어두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지난 시간에 룻기서를 통해서 그런 암흑의 시대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룻기서를 지나고 사사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에 그 사이에 과도기적인 때가 바로 사무엘서 시대입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는 아주 질투심이 강하고 마음이 좁고 오만하고 불손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참다 참다 참지 못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한 겁니다. 속으로 크게 울지도 못하고 울음을 참아가면서 뭔가 그의 마음의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뭔가 중얼거리니까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술 취했냐고 술을 끊으라고까지 하지요. 그러니까 한나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난 술 취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내 마음이 너무나 원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그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지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정말 쉽게 되는 일이 없구나. 왜 하나님께서는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실 때 지난 말씀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리도 험난한 길로 인도하셨을까? 난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라고 하는 한나의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한나에게 자식을 주려면 그냥 쉽게 주시지 왜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허락을 하실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암흑 가운데 있었던 섭리의 신앙처럼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굴곡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그는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성전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사무엘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마음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은 하나님을 더욱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대는 지구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무관심일 겁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일 겁니다. 근데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것은 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고 그 대신 인간의 소리가 넘쳐나면 영적인 죽음의 시대인 겁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인간의 소리는 넘쳐나는데 TV 브라운관의 소리는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죽어있지 않는가? 죽음의 시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암흑의 시대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약 4천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자 그들은 무조건 실로에 있던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만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의 손자가 태어났을 때 그 며느리는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합니다. 부자선지자 58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만큼 그들의 죄가 무르익었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죄가 이 무서운 재난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율법의 순종 없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없는 언약궤, 그저 보통 괴짝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궤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부자선지 584페이지 법궤를 숭배하는 그 일이 그들을 형식주의와 위선과 우상 숭배로 인도하였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색 위에 검은색을 덧칠한 빛이라고는 없는 완전한 망망대해에 배 한 척 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뭐 여러분 이런 찬송이 생각납니다. 뭐 아시지 않습니까?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그래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캄캄한 가운데 외로운 배 한 척 떠 있는 것과 같이 위태한 상황 같아서 마음이 참 무겁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 징조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말했는데 이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민족이 민족을 이거는 같은 민족인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더 심각한 것은 같은 남한에서 같은 민족끼리 생각과 사상과 정치적인 이해도가 달라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렇죠? 국민이 국민을 대적하고 또 우리 주변의 상황 어떻습니까? 일본과 미국 그리고 중국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전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지 못하고 서로의 극심한 대립으로 갈라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불신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검은색 위에 검은색을 덧칠한 듯한 암흑 위에 있는 상황과 같은 거죠. 사무엘상 3장 2절에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기에 엘리가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보이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성경은 그 절망 가운데 작은 희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말씀도 희귀하고 제사장 가문도 타락하고 온통 세상이 회색빛, 검정색빛일 때 마치 겨울의 황량함 속에 작은 이름 모를 꽃 하나가 눈을 뚫고 올라오듯이 희미한 한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직 꺼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등불 그 암흑 가운데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밤낮으로 간검하여 꺼지면 안 되었던 성전 안의 등불이 바로 그 등불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성전 안에 그 등불은 아침 저녁으로 간검하여 꺼지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꺼지지 않는 등불은 어쩌면 그 1차적인 의미에서의 성전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바로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 사무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이 상황 가운데, 이 암흑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의 역할을 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어린 아이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서에서 배웠던 섭리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사시대의 흉년이 들어서 더 잘 살아보자고 모압으로 이민 갔는데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을 잃고 두 아들 말룬과 기론을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룻과 함께 돌아와 우연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었던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를 보았습니다. 보아스 보리 타작 마당에서 우연히 룻을 가게 하시고 거기서 보아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먼저 기업물을 짜가 포기케 하시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케 하시고 거기서 다윗의 조상이 태어나고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한 밤 갈 길 잃은 배 한 척처럼 소망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그녀의 고통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신 겁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인생의 시내가 망망대로 흐르면서 때로 돌에 부딪히고 그래서 포마를 일으키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여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적 희망은 어쩌면 많은 사람에게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둡고 힘겨울 때 소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킨 겁니다.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었죠. 영적인 희망도 많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 속에서 시대시대마다 희미한 영적 등불을 끄지 않은 소수의 남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셋,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사무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예레미야, 에스라, 침례요한, 바울, 스데반, 중세 암흑시대의 왈덴스인들,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소수의 무리들. 꺼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꺼지지 않게 이어오셨던 놀라운 구속의 역사들. 카타콤, 로마의 카타콤과 또 갑바도기아의 신앙의 동굴들을 가보면 여러분 이 혹시 여기 파워포인트로 화면에 나오면 정말 이런 곳에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일평생을 살았던 그 소수의 무리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어떤 사람이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이 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그 시대에 등불이 되었던 이유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정신 때문이었던 겁니다. 세상 음성을 들으면 어쩌면 우리의 귀에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요즘 TV를 켜면 들려오는 음성은 정말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침마다 매 시간들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주회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없이 하루를 사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로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하의 최고의 걸작을 사람들은 골드베르크를 위한 변주곡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음악 애호가가 이 골드베르크를 위한 바하의 변주곡을 감상하는 자세를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곡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준비한다. 내가 어느 날 그 곡을 듣기로 계획을 세우면 그 이전 며칠 동안은 다른 음악은 절대로 듣지 않는다. 그 곡만 잘 감상하기 위해서다. 물론 지하철이나 길에서 여러 음악이 들려오지만 가급적 나는 내 귀를 막아버린다. 그동안 내 귀를 아끼며 깨끗이 비워두는 것이다. 마침내 그날이 오면 당연히 일찍 귀가한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은 가급적 일찍 재우고 아내까지 일찍 재우고 화장실도 꼭 미리 다녀온다. 음악 듣는 동안에 조급하면 안 되니까. 드디어 오디오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전화기 휴대폰 다 끄고 전등불까지 끈다. 드디어 레코드판을 올려놓고 듣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멈추어서 듣지 않는다. 단숨에 다 듣는다. 그 변주곡은 총 32곡이라 꽤 길다. 그 곡을 들을 때는 온몸의 감각을 고추 세운 채 건반악기의 한음 한음을 명쾌하게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과연 이런 정성된 마음으로 하는가? 내가 정말 내 귀를 깨끗하게 비워두고 다들 잡다한 것을 안 들으려고 조심하면서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내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부끄럽습니다. 누구는 바흐음악 하나를 듣는데도 온 몸의 감각을 고추 세우고 한음한음 놓치지 않고 따라간다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떠한가? 제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자세는 과연 어떠합니까? 1년에도 수십 번, 10년이면 수백 번인데 너무 자주 들어서 식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닙니까? 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무덤덤하게 말씀 앞에 나온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이 다 빠지셨습니까? 환경이 정말 너무 절망적입니까? 검은색 위에 검은색을 덧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듣는 자는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가봇의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음성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셔서 언제나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제2장 나의 회심. 나의 감리교 자매들 중 몇 사람은 물을 뿌리는 것이 성경상 침례라는 사실을 내게 확신시키고자 헛된 노력을 했다. 감리교 목사는 물을 뿌리는 형식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간합해 주신다고 암시했으나 침례 후보자들이 양심적으로 물에 잠기는 형식을 더 원한다면 그 형식을 따르기로 수락했다. 마침내 우리가 이 엄숙한 예식에 참여할 시간이 정해졌다. 우리 12명이 침례를 받기 위하여 바다로 내려간 날은 바람이 심했다. 파도가 높이 일어 해안에 부딪혔다. 그러나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자 나의 평안은 마치 강과 같았다. 물에서 일어나자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셨으므로 나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물 무덤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난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나는 정식 교인으로 교회에 입교했다. 한 젊은 여인 또한 교회에 입교하는 후보자로 내 곁에 서 있었다. 그 여인의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금반지와 귀에 달려있는 크고 현란한 귀걸이를 보기 전까지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다. 그녀의 모자는 조화로 꾸며져 있었고 나비 넥타이와 깃털 등으로 된 값진 리본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것도 보았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공언하는 자에게 나타난 이 같은 허영적 과시 때문에 나의 기쁨은 사그라졌다. 나는 목사가 그 여성에게 조용한 말로 책망하거나 충고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 목사는 그 여성의 현란한 의복에는 무관심한 것 같았으며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보석으로 장식된 그 손은 그리스도의 대표자에 의하여 굳게 쥐어졌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다 같이 교회의 녹명책에 기록되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옴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는 사도의 말을 기억할 때 이 경우는 나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과 시련을 주었다. 이 성경의 교훈은 내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존경하던 분들과 나보다 훨씬 더 오랜 경험을 지닌 분들에게도 공공연하게 무시되는 것처럼 보였다. 만일 세상 사람들의 화려한 의복을 본받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죄악적인 일이라면 분명히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이해하고 성경의 표준을 따라야 할 것이다. 나는 내 자신만은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의무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물을 우리의 몸을 꾸미는 데 바치는 일이 복음의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며 겸손과 극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한 희생으로 죄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 더욱 적합한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제3장 절망감. 1842년 6월 밀러 씨는 포틀랜드에서 두 번째 전도 강연회를 했다. 나는 절망 속에 빠져 구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느꼈으므로 이번 강연에 참석하는 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했다. 이 두 번째 강연은 처음 강연 때보다 더 큰 흥분을 그 도시에 일으켰다. 소수의 몇몇을 제외하고는 여러 교파들은 밀러 씨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여러 강단의 많은 설교들이 이른바 그 설교자의 광신적 오류를 폭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열광적인 청중들이 무리를 지어 그 모임에 참석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집회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회중들은 이상할 만큼 조용하고 주의력을 집중했다. 그의 설교 방법은 어조가 화려하거나 웅변적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청중의 부주의한 무관심을 깨우쳐주는 분명하고 놀라운 사실들을 다루었다. 그는 말과 이론을 전개해 갈 때 성경의 증거로 그것들을 입증했다. 진리의 언어로 청중들에게 인상을 심어주는 듯이 보이는 그의 말은 청중들에게 강한 확신을 주었다. 그는 예모 있고 동정심이 깊었다. 집회장 안에 있는 좌석이 다 채워지고 강단과 강도상 주변 장소까지 사람들로 메워진 듯 보였을 때 나는 그가 강도상에서 복도로 걸어 내려가서 허약한 노인이나 부인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좌석을 찾아준 후 다시 돌아가서 설교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밀러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은 정말로 올바른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봉사의 대상이 된 자들을 자상하게 돌보고 태도에 애정이 깊고 온화한 성격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흥미있는 설교가였고 그의 권고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모두에게 적절하고 강력했다. 때때로 고통스러울 정도의 엄숙함이 그의 집회에 번졌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 굴복하였다. 백발이 성성한 남자들과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설교단 가까운 자리를 찾았다. 장년들과 청년들과 어린이들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 기도의 제단에서 탄식하고 울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이 뒤섞였다.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우리 성지순례 여행 떠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상나고 목사님 모시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난 시간까지 이집트에서 있었던 모든 그 순례 여행길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들에게 반드시 이집트는 떠나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예. 왜냐하면 우상 숭배도 많고 하나님을 데려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 이제 이집트를 출발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셨을 것 같은데요. 예.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한 출애굽의 여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날이 7월 14일이었는데 저에게는 이집트를 떠나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아주 단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창을 뚫고 들어온 아침 햇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은 항상 그 자체가 보약입니다. 힐링입니다. 어제를 살라먹고 오늘을 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은 광야에 새겨진 출애굽의 흔적을 찾아 나서는 날이다. 설렘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새로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생명력이 흘러 넘쳤습니다.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집트 생활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출애굽, 애굽을 떠나야 한다는 그 당연성과 교훈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곧 람세스 2세의 포악한 정치 밑에 학정에 시달렸습니다. 람세스 2세는 기원전 14세기경 이집트의 19왕조를 창건했던 람세스 1세의 손자로서 BC 1304년에 등극해서 1237년까지 즉 66년간을 무려 통치를 했습니다. 그는 국고성 비동과 또 람세스를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무척 많이 학대했습니다. 아주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그 부르짖음이 하늘의 응답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우리의 출애굽은 옛날 이스라엘과 전혀 달랐습니다. BC 1445년 유대력 1월 14일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온 나라에 울려 퍼지는 큰 큰 호곡을 듣고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며 허리에 띠를 띠고 이집트의 람셋에서 급히 출발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집트에 와서 광야로 나가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을 먹었습니다. 쓴나물이 아닌 수박을 먹고 멜론, 대추, 야자, 살구 등등 온갖 과일을 진탕 먹었는데 과거는 허리에 띠를 띠고 먹었지만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걷어내고 밤에 급하게 간 게 아니고 낮 10시쯤 느긋하게 성경 무대 답사의 여로에 올랐습니다. 출발지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람셋이 출발이었지만은 우리는 이집트의 카이로 초입에서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해골을 메고 출발해서 숫곳으로 향했지만은 우리는 아주 싱싱한 생명이 넘치는 희망을 메고 삭막한 광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에담의 장막을 쳤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 인도해 주었지만은 우리는 현대판 구름 기둥, 그 뜨거운 열기를 막아 시원케 하는 첨단 에어컨을 갖춘 관광버스를 타고 그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이르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가 홍해의 광야의 길 두 통로가 있는데요. 우리도 옛날 이스라엘처럼 출애굽로를 광야의 길을 택하여 가나안으로 이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을 출발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요 광야로 가기 전에 재림교회를 보게 되었는데 그 재림교회 보게 된 것은 다음기에 또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여정을 막 출발하셨는데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애굽을 출발하자마자 가장 큰 이 난관을 그들이 만났잖아요. 예. 바로 이 홍해 바다 이렇게 저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는데 예. 혹시 목사님도 가장 먼저 홍해 바다에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네.
많이 쓰셨다면
그 홍해 바다가 이게 붉은 게 아니고 감청색입니다.
네. 예. 저희는 뭐 가보지 못해서 목사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심정으로 홍해 바다에 대한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우리는 시나이 반도를 향해서 질주해서 카이로 외곽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광야가 시작되더라고요. 도로 좌우에 보니까 군 부대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정부로부터 이 개발 허가를 받아서 광야의 경계선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이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그 가이드가 하는 말에 의하면은 만일 5년 안에 개발하지 못하면 국가에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 동쪽으로 질주해서 그날 12시 한 20분 정도 돼서 사막에 마치 물된 동상 같은 곳에 다다랐습니다. 황량한 박토를 바라보고 계속 달려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푸른 나무들과 녹지가 있어가 처음에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비록 메마른 광야지만은 물만 주면은 옥토가 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물된 동산 갖고 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치 황량한 광야에 물만 대면은 녹지가 되듯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비를 맞으면 우리의 마음도 영적으로 말하자면 기름진 옥토가 돼서 열매 맺는 생애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그 물된 동산과 같은 곳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10분가량 동쪽으로 더 가니까 지중해와 홍해를 이어주는 유명한 수에즈 운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말하자면 홍해에 다 온 것입니다. 이 해저 터널이, 이 해저 터널이 총 연장 4km인데요. 이 해저 터널을 통해서 드디어 시나이 반도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마치 거가대교 해저 터널을 통해 부산에서 거제도에 이르듯이 이곳의 해저 터널을 통해서 그 가나안으로 지금 그러니까 수루 강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수에즈만, 수에즈만이라고 하면 곧 홍해입니다. 이 수에즈만의 물을 지중해로 흘러가도록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저 터널을 이용해서 홍해를 통과한 셈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팔을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서 마른 땅처럼 건넜지만은 우리는 말이죠. 불과 1분, 길면 2분인데 1, 2분을 걸려서 이 마른 땅을 통해서 그 홍해를 걷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하를 통해서 해저 터널을 통해서 버스로 통과한 것입니다. 대형 운하에는 수로의 고저에 따라 수평 운하와 수문 운하가 있습니다. 이 수문 운하로는 파나마 운하가 대표적이죠. 또 수평 운하는 수에즈 운하가 대표격입니다. 173km의 수에즈 운하인데 아시아와 유럽 간의 해로를 15,000km나 단축해 준다고 합니다. 넓이는 평균 400m이고 수심은 평균 27m입니다. 얼마나 깊습니까? 1858년 프랑스인 리셉스에 의해서 건설돼서 1869년에 개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와 수심 때문에 꽤 큰 이 배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이 공사하고 낙타로 물을 운반해서 완공시킨 것입니다. 이 운하가 아니면 배들은 희망봉을 돌아서 가야 하는데 수에즈 운하는 1875년에 영국이 지배권을 장악했습니다. 1956년 나세르 대통령이 국유화를 시켰습니다. 이때 뭐 대단히 세계적으로 복잡한 일이 있었죠. 이를 반대하던 영국이나 프랑스, 이스라엘과 중동 제2차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1967년에서 1975년까지 폐쇄됐어요. 수에즈 운하는 오늘날 이집트의 주요한 외화 수입원이 됐습니다. 수십만 달러를 이 운하를 통해서 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에즈 지협을 가로지르는 이 마른 땅을 파고 바위를 뚫어 수에즈 운하를 건설한 프랑스인 리셉스의 이 역사인식과 창의적인 도전의 정신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어찌 이 사막에 말이죠. 이런 위대한 운하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나라와 대륙을 초월한 빛나는 해안을 가진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시야의 빗장을 열어서 그런 강렬한 과치관을 갖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아주 간절한 소원을 올렸습니다. 역사는 이리 유럽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등을 둘러보니까 비전을 가진 한두 사람에 의해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그 역사 인식과 창의적인 도전의 정신이 있으면은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센 땅 라암셋에서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고센이란 나일강 삼각주의 비옥한 지역이고 라암셋이란 오늘 카이로 북동쪽 멘살레호수를 가기 전쯤이라고 봅니다. 전통적 학설에 의하면 그들이 건넌 홍해는 수에즈 북쪽 딤사호와 쓴호수 사이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설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서 어느 설이 맞는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버스가 운하를 지나가지고 홍해 곁에 서는 순간 다 모든 사람이 야 하고 절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황량한 강야를 가로질러 청청한 푸른빛을 바라면서 유유히 흘러가는 홍해에 대한 감동 때문입니다. 저는 푸른 생명력 넘치는 홍해를 향해서 마치 모세처럼 저도 말이죠. 내려서 손을 쭉 뻗어 내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홍해는 갈라지지 아니했습니다. 저는 모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능력의 지팡이 없어서 갈라지지 아니한 모양이라고 스스로 자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생각하며 손을 쭉 뻗은 채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잽싸게 성경책을 펴서 출애굽기 15장을 읽으며 모세가 지은 모세의 노래를 살펴봤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망망대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추격군이 몰려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걷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9절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만든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낸 것이기 때문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고 시인은 노래한 것입니다. 그들은 저희를 추격해온 이집트의 군대와 병거들이 홍해 속에 몰살당하는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집트 박물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때에 앞장서서 추격했던 바로 아멘호텝 2세가 그 물에 빠져 죽게 되고 또 모든 군사들이 다 몰살했습니다. 그 시신이 떠내려온 것을 추스려서 미라로 만들어서 오늘날 방문객은 그 바로의 미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기뻐 찬양을 했습니다. 미리암은 말이죠. 여인들 동원에 한의에 춤을 추며 뛰놀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춤추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이 미리암이 여러 여인들을 동원해서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하고 홍해를 성공적으로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을 추는데 소고를 갖고 장구를 치고 북을 치면서 그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잠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적적인 이 홍해 도섭, 홍해를 걷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 마음에도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이집트 같은 이 세상을 탈애굽해서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를 것을 상상하니 제 마음에 감격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에 분명히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앞으로 시온산에 이르러서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해변에서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 한바탕 노래하며 뛰노는 신명나는 모습을 상상하며 나에게도 제약의 홍해를 속히 건너 꼭 하늘 유리 바닷가에 주님과 함께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특권을 주도록 저는 그 수루강야 입구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니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승리의 그 이 노래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목사님, 이 좀 아쉽긴 하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예.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듣도록 그러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